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부족한 정을 세우셨사오니 목소리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오며 사랑하는 이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영육이 완전히 새로와 회복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총을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위대한 이야기들, 삶, 그리고 죽음, 증언을 기록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 이렇게 읽어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날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너무 무리를 해서 이렇게 목이 갔어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결론 부분인 이 부분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왜 하필이면 구약성에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 여섯 명을 여기다가 결론 부분에다가 넣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일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의 순서를 이렇게 사상에서 보면 순서가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선배가 뒤로 가고 후배가 앞으로 가고 뒤죽박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하필이면 이 여섯 사람일까? 믿음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 사람들을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여섯 명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앞서 갔던 사람들이 완벽한 신앙인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벽했나요? 예. 이삭은 어땠나요? 그리고 야곱은 또 어땠나요? 모세는 어땠나요? 다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기드온은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한미안 가문 요아스의 집에서 그 중에도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꼴찌 중에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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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 가다가 꼴찌인 기드온을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예? 제가 큰 용사예요? 므낫세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 제일 한미하고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우리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린 게 난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이게 기드온의 응답이었던 거죠. 자, 그런 것만 바락, 사사기 4장 5장을 보면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 시절에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국방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군사 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뭔 소리예요? 3살짜리 아들내미가 엄마 치마폭에 딱 숨어가지고 엄마 가면 나도 가. 근데 엄마 안 가면 난 못 가. 무서워서. 세상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여자 선지자의 치마폭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삼손, 나시린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구별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조용히 보면 인생을 장난처럼 살았어요. 결혼도 장난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도 그것도 장난처럼. 여우 잡아서 꼬리에다가 물 묻혀서 정식으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드릴라의 유혹에 머리 잘리고 누나 둘 다 뽑혀서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으로 원수를 갚기는 하셨지만 그의 인생은 참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다는 또 어떻습니까? 입다는 출신이 기생의 소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기생의 소생이라면 자신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나 같은 놈 뭐 잘 되겠나. 그래서 그냥 망나니처럼 그냥 논팽이처럼 살았던 게 입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캄포라 차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교사죄, 간음죄와 살인교사죄. 오늘날도 다윗이 살아있다면 이건 사형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권력을 잡고는 완전히 이스라엘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해서 힘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웅으로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힌 바 되니 그들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겨요? 정말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회사 출근하면 이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완전히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처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저에게 영적 훈련을 많이 제대로 시켜주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 눈 뜨고 현실을 보면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요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가의 맨 마지막 끝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 믿음 아니에요. 조석변개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겁 많은 장군 바락, 그를 들어 하나님은 그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의심 많은 철부지 기도원을 들어 하나님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25만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던 기생의 아들 입다를 들어서 하나님은 암몬 자세를 멸하셨고 나시린의 본부를 잃고 장난처럼 인생을 살았던 삼손을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만드셨습니다. 간음, 살인교사죄를 지은 중범죄자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통일국가 세우셨고 자식교육도 제대로 못한 사무엘을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를 닦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알프스 산정에다가 라브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오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No little man, no little people.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민족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나라에는 용장도 절장보도 따로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용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거절한 사람은 절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시나요? 요즘에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아니고 지금 다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처절한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믿지 않으세요? 믿으셔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신이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여기 이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왜냐하면 하고 번역해서 읽으십시오. 제가 국어선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이해하는데 좀 쉬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얘기 다 해놓고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지.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모난교회 교인만 돼도 자랑할 게 많죠. 아니에요? 더 이상 말했다가 내가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오늘날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남은 생에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냐 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사사기 4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으시면서 왜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사기 4장 5장이 나오는 4대 사사 바락. 그는 사사기 6장에서 8장이 나오는 5대 사사 기드온보다 선배인데 뒤로 밀려버렸어요. 앞으로 나오기 아니라 뒤로 밀렸어요, 기드온. 사사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입다도 사사기 13장 그 뒤에 16장까지 나오는 삼손보다 선배인데 뒤로 또 밀려버렸어요.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쓰실까요? 사무엘을 먼저 쓰나요? 다윗을 먼저 쓰나요? 아무래도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에게 안수해서 그로 왕이 되게 세워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배예요? 당연히 사무엘이 선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먼저 나와요. 사무엘은 뒤로 나와요. 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등수 매기지 않으신다. 쟤 1등, 쟤는 2등, 쟤는 꼬발이, 쟤는 안 나와도 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귀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장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남은 장남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에서는 떨기고 동생이 야곱이 그 집안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이 루벤은 열두 아들 중에 제일 장자예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근데 루벤, 레위 그 뒤에 뭐 다 빼놓고 몇째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나요? 열한 번째인 요셉이 이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줄 세우지 않으세요. 순서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회만 나와도 학교만 가도 동네만 가도 등숨에게 너 미사리야?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해서 오랜만에 그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 좀 하러 갔다가 탁 걸릴 뻔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몇이세요 나이가? 70은 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양로원에 그 있잖아요. 뭐 아파트 거기에 어르신들 모이는데 거기 총부가 없는데 오셔서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내가 내 신분을 밝히지 않으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끝까지 제가 성씨가 이신데 선생님은 무슨 씨예요? 그러고 물어봐요. 제 이름을 밝혔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탄로날 것 같아서 예 서씨입니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순서 따지고 등숨 먹이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 들어오면 거기 일 시키고 교회에서도 등숨 먹입니다. 누가 나이가 많으냐? 누가 안수 먼저 받았느냐? 누가 먼저 이 교회에 왔느냐? 누가 선배냐? 수석 부목사, 선임 장로 이런 용어들이 우리 교회들에서 나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우리 종의 헌법에는 나오지도 않는 용어예요. 여러분 수석 부목사가 있어요? 종의 헌법 찾아보세요. 없어요. 선임 장로도 없어요. 하나님은 순서를 안 따지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순서를 따지고 서열을 매기는 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유혹을 이기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해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있죠. 대선지자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네 명이죠. 나머지는 다 소선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대선지자는 1등급 선지자고 소선지자는 2등, 3등급인가요? 어떨까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 대선지와 소선지를 나눈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쓴 예언서 분량 따라 한 거예요. 분량이 많은 거는 대선지죠. 분량이 뭐 한 3페이지 정도 되면 소선지예요.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책 분량이 두꺼운 거는 중요한 책이고 분량이 작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인가요? 세문학교에 오늘을 아예 얘기를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신. 대한민국 헌법 몇 페이지 안 돼요. 책으로 만들 수도 없어. 근데 그 작은 몇 페이지 안 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육법전서 그 두꺼운 책이 다 나왔어요. 아무리 두꺼워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많다고 중요한 거고 적다고 덜 중요한 거 아니에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민족대표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을,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 이름을 올리느냐 하는 거죠. 가나다 순으로 할 거냐, 연령 순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종교 순으로 할 거냐. 종교 순으로 하면 기독교 교인이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판에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거기에도 호통을 치십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요. 아무나 먼저 쓰면 어때? 거기 손병인 도사께서 먼저 쓰시오. 그리고 길선주, 이필주, 백영성 이렇게 더 돌아가면서 앉은 자리에 이렇게 쓴 거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위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회장하고 뭐 시찰장하고 뭐 그리고 교회에서 공문 보내고 그럴 때 목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목사들의 이름 순서 따지는 거예요. 아직도 모른 것 같아. 아직도 모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서 서열 매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서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평생 41년 목회하면서 저도 교회 현장 속에서 정말 많아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해도 형통한 거고 주님 밖에서는 성공해도 그건 실패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가만히 읽어보면 이 33절, 34절은 틀림없이 믿음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쳐부수기도 하고 대적자들을 부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좀 이상해요. 그 다음 절은 성공 같지 않아. 믿음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들의 기록이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35절부터 37절까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잠깐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죽어버렸다는 얘기일까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길선조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신 그때에 일본 경찰들이 야합을 하죠. 뭐 가서 거기서 참배 안 해도 돼. 차 하나 보내줄 테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창문만 살짝 열고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면 한 걸로 인정하고 당신 남편 살려주겠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안 돼. 거절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당신 죽어요. 죽어야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요. 진짜 죽었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정확히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붕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인생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을 승리한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고백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백만 금 수많은 재산을 갖다가 안겨줘도 유혹도 통하지 않는 사람, 톱으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주는 데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고 헌신하며 죽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으로도 유혹할 수 없고 공갈 협박으로도 유혹할 수 없었던 세상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저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2층 조금 그까지 하면 반 2층까지 다락방 그 건물을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 한국 사람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외국인들이 와서, 벌써 국적이 외국 국적을 가진 10명은 이미 거기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한 6명 정도가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있어요. 2층에 한 방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큰 이 칠판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맨 꼭대기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해라 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어놓고, 이쪽, 오쪽 이렇게 밑에는, 예, 지금 띄워주실래요? 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가면 아무래도 또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왼쪽에는 북한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영자로 쫙 새겨놨어요. 오른쪽에는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놨어요. 왼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도시 이름들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우리 땅인데 내가 그 이름들 중에 절반을 몰라. 지금 현재 이북 땅에 있는 지금 그 도시들의 이름을 내가 절반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암송하고 외우면서 기도해요. 과테말라에서 온 40대 중반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7살에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는데 10대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산이 너무 많은 나라, 그 나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부름심을 들었는데, 산이 너무 많은 나라가 어딜까? 그리고 구글 가지고 찾아보다가 그게 북한인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멘토로 기도를 시도해 줬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북한의 사정,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지를 소식을 전해 듣고,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북한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북한 선교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데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6.25 통안의 역사가 역사의 날이 며칠 앞두고,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호소를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한 말로 하자.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드라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교회 정치의 정적이었던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애매한 누명을 씌워서 20년 동안 6차례나 공직에서 쫓겨나서, 게다가 이 사람이 암살자들을 계속 보내는 바람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사막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아리오스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 암살자들을 사랑해 끌어왔고, 그가 어떤 세상적인 자리나 돈으로 유혹해도 유혹을 안 당하고, 어떤 핍박으로 그를 혼을 내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아도나시우스를 이렇게 이름 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타나시우스. 멋지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모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협박에서도 항복하지 않는,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모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어진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